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드릴 때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시고 없으신 분들은 뒤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대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7장에 가면 이사야 7장에 가면은 갑자기 이 부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하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을 하고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타임 머신을 타고 이사야 시대로 한번 가봐야 돼.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신약성경을 열어가는 첫 장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것을 전체를 알아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몇 년 때 멸망해요? 722년. 그대 욕조 안 돼?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1년에 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돼 있었어요. 한 나라로 돼서 통일 왕국이었는데 931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로 931년에 나눠졌어요. 9시 31분에 분방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는 9시에 시작하면 9시 31분에 분방공부를 왜 그 말인지 931년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931년에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한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있죠. 그런데 이 북쪽 왕,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모든 21명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나라가 21명의 왕이 완전히 다 악한 왕, 우상 숭배,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빠뜨리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기 싶어서 그 전에는 이집트가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그 이후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수도가 니누에죠. 아수르가 그때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722년에 7이 해버렸다. 7이 해버렸다.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 남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혼혈아가 태어났는데 그 혼혈아가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보세요. 600년 전에 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예언을 받은 지 언제? 1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다 팔려갑니다. 몇 년도예요? 586년 다 팔려 다 팔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팔렸는데 지금 600년 내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이에요. 14년 후면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간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 사람들에게 닉네임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유태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래서 그 사람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4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왕국 유다도 21명 왕 중에 선한 왕도 많았어요. 근데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유다 전체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왕년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도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이런 게 의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다도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과 고통과 의문과 아픔과 이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탁 이사야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줄 거라 했는데 이거는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고심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잉태한 그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라고 하신 거죠. 근데 마태가요 이것을 기록한 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마태가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가 이 마태 복음을 쓸 때는 60년이에요 AD 60년입니다 기원은 60년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이 사건의 몇 년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60년 후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60년 전의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마태가 60년 전의 때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계속 전승해 갔겠죠. 그때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돼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일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말로 전달이 되었겠죠. 그러는 중에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쓴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실제 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60년 후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특별히 마태 중심으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마태 중심으로 모여지는 마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고 갈등했던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마태 공동체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아요. 심지어 사형도 당하고요. 재산도 뺏기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 장치를 해버렸냐면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는 거래도 못해요. 집도 팔지도 사지도,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무역도 못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경제적인 봉쇄를 해놔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진리도 올라가지 못하게 전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삶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주변에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문제보다 아픔이 생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 공동체들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험담하고 막 서로 이간시키면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교회, 이 마태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아파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힘들어가고 삶으로 힘들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상황에 성도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6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본인이 경험하고 들었던 것을 하면서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수님 탄생하고 연관해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쓰게 된 것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한 이 1장 22절 23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28장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하셨는지를 마태가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마태가 네 군데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태복음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 있잖아요. 히브리어 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리프트, 뭐뭐와 함께. 그다음에 마누, 마누는 뭐냐면은 영어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든 하나님의 원래 고대 언어는 단어 하나로 딱 묶여져 버렸죠. 이렇게 주어 동사 구분을 하나로 딱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런 뭐냐면은 함께한다, 우리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with u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마태가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건을 마태복음을 써가면서 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넣겠어요? 예수님 본인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것 중에 많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태가 이 8장에 와서 이것을 딱 이 부분을 언급한 경우에,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다 배에 올랐어요. 이게 뭐 의미하겠어요? 함께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을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큰 놀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지금 마태 공동창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놀, 파도가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고 건강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 아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장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금방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큰 놀이 일어나고 저 덮쳐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뜻장 내볼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맡아보는 것처럼 말했어요. 개인들이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장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뭔 말이에요?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는 창작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딱 갖다가 집어내면서 이 상황과 지금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져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마태가 우리 모든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 공동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직면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보세요. 우리의 고통을 직접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 배에 뭐하고 계세요?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함께. 예수님이 저기 떠서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잘해봐, 열심히 해, 그리고 견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냐면은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다. 체험. 그러니까 체자가 체험하다, 엄체살다는 체험하다, 휴는 뭐냐면 긍휼이 된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긍휼이 된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음을 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제발 이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해서 의식이 되는데 엠퍼타이즈, 엠퍼타이즈. EMPHIT입니다. Empathize.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캐나디아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고 나서 with our weaknesses.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함께 뭐냐면은 뭐한다?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딱 찾아봤더니 뭐냐면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담에서요, 인류 역사의 상담학이 나오는 상담학의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산맥이 뭐냐면 라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죠. 근데 이 라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깊이 대화만 하고 그 사람의 마음만 알아줘도 사람들은 그 치유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상담인데 이 인간 중심 상담의 가장 이 누구의 핵심이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뭐냐면은 상대방이 뭐가 없으면은 아이고 그래 마음이 아팠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팠겠다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이 나한테 싹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울고 있으니까 같이 아파서 울어주는 거야. 가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진짜 울어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면 뭐냐면 좋냐? 이래요. 좋냐?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래요. 한쪽 누가 좋아하면 좋냐? 이래요. 근데 자존감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들 남들이 막 기뻐할 때 어머 무슨 일이야? 함께 좋아. 어머 잘 됐네. 어머 완전 하이파이브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좋겠어. 이렇게 하면 수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 공감하셨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어가지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의 극치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 정중앙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고 함께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사건이 뭘까? 예화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리에 골수염이 생겨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리를 절단하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 대비 먹었어요. 이상한 그 짜는 거 있죠? 아니 의사가 여기 까는 거 청정기 정도만 가져와야 되는데 막 간호사한테 막 이상한 거 똑같은 전기 똑같은 거 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중학교 2학년 수술 때 누웠는데 이제 다리를 자른다고 이렇게 마치 시작을 했어요. 다리를 자른다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기도를 막 하고 조금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섬에서 수술한다는 이야기하고 무조건 제일 빠른 배편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딱 문을 열니까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저를 부를 때 어이구 독생자 같은 우리 아들 이러고 독생자라고 나네요 독생자.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이렇게 잘린다고 하니까는 그때 막 그 저를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오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기도하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의급실로 들어가고 저는 수술 중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계신다. 이 오늘 마태복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다리가 잘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쓰러져 버리지.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치유하고 계신다. 공감하고 계신다. 그 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도 두려워하실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는 좀 더 진행이 갑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해결책을 주셨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짝 이거 그래 이거 가져 그 이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래 공감하는 건 좋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을 주시는가 무슨 대안을 주셨는가라고 또 이런 불평과 아픔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의 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혹시 성경 안 없으신 분들 위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기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가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이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다가 믿으면서 빠져버렸으니 예수님 다시 건져주는 장면이죠. 자 여기에도 똑같은 마태가 이 배 갈릴리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배 사건은 두 번으로 더 많이 있었는데 두 번만 언급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언급은 예수님이 그 배 함께 타고 계셨고 두 번째 이 배 사건은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딱 대비시키면서 이걸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우리 이로 증명하면 영어가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나라가 그냥 한국말 해도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어디 가서든지 뭐 눈치 보고 하는 내 코베 가는 것 같고 내 돈 뜯어가는 것 같고 막 가는데 여러분 막 문서 하나 작성하고 예스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뭐 얼마나 처음 왔을 때 이민자들이 전화가 오면요 무조건 예스 한번 잘못하면 돈 막 통장에서 나가는데 그럼 전화 오면은 예스 노라고 대답 안 하고 무조건 전화하고 뭐라고 하면은 끊어버릴까요? 예스 하기도 그러고 뭐 이거 뭐 여러분 언어에 대한 두려움 여기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내 맘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사는데 돈도 없어요. 건강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우리 남자들 참고 나름대로 어깨다 여기 힘도 주고 막 근데 여기 오면은 세상에 이 애완동물만도 못하는 남성들이 참고 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는 애완동물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합니다. 이 남자들의 위치가 이렇게 실추되어버려 위치 길도 펼 수 없는 이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앞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을 합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시지?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와 어떻게 이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배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막 노를 쳐가지고 예수님이 힘들게 막 어렵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제자들이 배 바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싹 그냥 무슨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스키를 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샥 오시는 거예요. 쫙 예수님께 무리로 샥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냐 그랬을까요? 얼마나 놀랬겠냐면 예수님께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샥 오시는데 슈퍼맨도 아니고 샥 오시는데 어떻게 신장 약한 사람들은 기절했을 거라고요. 근데 유령이라고 했어요. 어지간한 제자들 예수님은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가 왜 예수님께서 쫙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을 하러 오시러 해결해 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이고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 확인된 남편만 5명. 그럼 누가 더 있는지도 몰라. 너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갈증 때문에 자기 세계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물동이를 물을 길로 갔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오의 집 길로 갔어.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 그래서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 너희들은 잡종이니까 여기 뭐냐면 상종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유태인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안에 우물가로 이 들어갔고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우물가로 딱 갔고 이 우물가에 있는 뭐냐면 그것도 자기 삶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사람을 따라 네가 그물을 계속 회전 떠다보면 또 못 마르고 또 못 마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주면 영원토록 못 마르지 않는데 이 물도 마시지 않겠느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제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온 동네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 교회가 형성되고 기독교가 형성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죽거라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오빠가 죽었으면 아프다고 했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안 오셨어요. 4일이나 지나버렸어요. 냄새 나고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시체를 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께 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나갔는데 마리아는 아예 삐져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파했죠. 어떻게 예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갚아서 죽는다는 걸 세상 알아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미리 계획을 했었죠. 왜냐하면 미리 가서 고쳐주면 안 되지만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 부패된 생명을 다시 살려주면 이게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 지나서 딱 가서 그 돌무덤,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나 썩어있는데 그 돌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딱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이게 완전히 미라처럼 이 붕대를 다 잡아버려. 나사로가 예수님 저 불이 됐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저 부르셨어요. 나 이미 죽어서 천국 갔었는데 왜 저를 부르세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와버린 무덤에서. 그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감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함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번이나 언급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가면 하나님 거기 따라가.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가면 또 거기 따라가. 또 국무총리로 가면 또 하나님 또 거기를 따라가.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네 하나님 가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문제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에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막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막 죄를니까 막 서로 정죄하고 용서치 않고 막 너가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네 때문이다 하면서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막 서로 막 비판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게 깨지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저기 마태가 다 이상한 거냐면은 그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여기다가 탁 집어넣어 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 그 사람을 함께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너희들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문제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언어도 못하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재능도 없고 할 것 우리가 많아요. 연약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림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세요. 그대로 예수님한테 표현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가 1장 22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에게 가정이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해가지고 앞에 말씀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 고통 가운데 같이 느끼고 계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서 정리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암송을 했던 이 부분인데, 우리 28장 20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시간적인 관점하고 이 상태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이 뭐냐 빈도부사라고 하는 always라고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영어 안 돼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볼 일 없고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이 내설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조건 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여동생의 죽음 앞에 제 매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 여동생이 폐가 안 좋아서 꽃다운 34살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결혼을 주변에서 몸이 약하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안 하려고 했어요.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제발 결혼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정하니까 뭐냐면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의사가 결혼을 한 건 좋은데 절대로 아이를 갖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문제도 될 수 있는데 큰 문제 안 되는데 엄마가 위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안 좋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했는데 아이가 들어섰어요. 아이를 주변에서는 아이를 빨리 지워야 된다. 주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건강한 아이인지. 이 고등어살 같아요. 웬만한 아이들하고 딱 부딪히면 그 아이는 딱 서있고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 턱이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줬는지 달려가서 딱 안기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품소를 딱 주는데 뒤로 딱 어미잖아요. 딱 부딪히잖아요. 제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프다 이거 봐. 그 정도 내가 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줬어요. 이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이 아이의 생일과 엄마 생일이 한 차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죽는 날은 그다음 3일, 한 명은 한 명은 전전날 생일, 한 명은 전날 생일. 그러면서 엄마는 그 다음날 운명하게 됐고, 그래서 골든 아이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매제가 우리 여동생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프고 그래도 아파가지고 그냥 쓰러지면 대학병원으로 천국으로 다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참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지구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막내가 이제 마지막 죽어서 눈을 감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외치는데, 너도 천국 가서 좋지? 나는 어떡하라고 네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고 부는 거야. 나는 어떡하, 네 가면 나는 어떡하, 이런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자기가 리더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이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한번 듣기로 합니다. 꽤 오래된 찬양인데, 다윗과 요나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 어떤 아픔의 문제,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고 사실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나이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대로 써주시되 드리는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들에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치를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